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주변에는 38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도 바울의 확신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동일한 말씀에서 받았던 위로가 있다면 저희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인한 교훈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더라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서 이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다리 없이 걸으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믿음을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계시 수납의 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자는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죄에 대한 자각과 이로 인한 양심의 고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조바심과 같은 이 부정적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안과 위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안에 존재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이 말씀은 시인이 범죄함으로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시인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해놓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죄는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적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항상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면서 죄인인 우리에게 이 사제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가, 은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의문 대명사를 사용해서 네 가지 질문을 했지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담대함과 용기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감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다는 사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도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한 것이지, 나는 나름대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는 자신의 의무를 올바로 수행했다는 이 자기 만족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의 확실성을 본문에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네 번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유일한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도전적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죠. 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들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바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주셔서 교회의 대적인 세상과 싸우십니다. 그러나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신자와 싸우시죠. 야곱의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계속 다투었던 인생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두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부와 동등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신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였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거룩함 그 자체고 의로움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녀들 각종 행악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들처럼 오늘 사랑했다가 저녁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매력이 없을 때는 작동되지 않거나 작동된다 할지라도 미미하게 작동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원수처럼 행동하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라버립니다. 애정도 시들어요.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늘 풍성하고 차고 넘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했죠. 살펴본 지 오래됐지만 로마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뭐 신약뿐이겠습니까? 호세아서 우리가 살펴본 지 몇 년 됐지만 음란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사랑하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형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 데려다 놓으면 또 나쁜 짓 하고 또 음란한 삶을 살고 계속해서 그를 데려다 놓고 또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끈질김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 발을 씻기셨는데 그 사건을 기술하기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49장에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이 정해놓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내가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나 신자 아니다. 그러나 그 마지 노선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 노선이 아니죠. 나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위. 늘 피하여 들어가는 자. 영혼의 의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차드 힙스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과의 관계를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그 기름이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아론,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혜도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반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옷깃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인에게까지 흘러내린다.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다고요?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공고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외적인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겪어야 되는 이 내적인 압박감, 눌림으로 인한 괴로움,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박해라는 것은 항상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고 기근은 말 그대로 양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헐벗음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옷을 다 빼앗기는 정도가 아닌 재산을 비롯해서 그의 권세, 지위, 신분 모든 것들까지 다 빼앗기는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험과 칼이라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확실성을 말할 때 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 적신 왜 이런 것들을 예로 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이에요. 그러나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안에는 고난이라는 게 숨어 있거든요. 따라서 왜 이 내용들을 열거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확실성, 사랑의 확실성 이것만이 이 상황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사무엘 러더포드의 서한집을 읽었죠. 그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써보낸 편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러더포드가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들보와 기둥들은 벽에 쓰는 보통 돌보다 하나님의 망치와 연장들의 때림을 많이 맞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왜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아는 바대로 죄의 결과 때문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욥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바대로 꼭 죄가 아니라도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로운 욥, 욥의 신앙을 누가 보증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욥도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이상히 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고난을 겪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내 생의 마지막 끈도 그냥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래야 되지? 또 옆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살아요. 내가 볼 때 나보다 실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지요. 왜 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르짖음에 전혀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한번 혼 좀 놔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마치 가지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수수방관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 이 때문에 매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괜찮아요. 성화적 차원에서 징계라면 오히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무슨 그런 큰 잘못을 보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산 하나하나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징계요. 이것은 신자됨을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징계라고 우리는 어떻게 다 파악하고 산 산마다 그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의 세상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이게 연합전술을 펼쳐서 우리 안에서 속임을 일으키고 유혹을 하는데 이게 무엇으로 인한 결과인지 어떻게 압니까? 욥의 경우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왜 이런 상 가운데 욥이 처했는지는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욥기를 읽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막상 욥과 같은 처지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게 시편 44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시편 44편을 한번 좀 찾으셔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4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짓밟히는 고통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서 자신을 변화시키신 일이 너무 분명해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마치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래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고난을 겪게 될 때 과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과 이 상황을 묶어놓고 하나님과 고난을 묶어놓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따뜻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를 끝까지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상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인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욥처럼 잽 몇 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어퍼커트를 여러 차례 맞으면요 다운되어 버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니 이 상황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 아니 이건 아니라 또 이런 상황 아니 또 이런 일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의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기에 버렸다는 이 말은 단지 그냥 아이고 버려버리겠다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밀어내는 것을 가리켜요. 폐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 백성을 버리심으로 대적들로부터 욕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자기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는 분이시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언약궤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는 적들에게 전리품을 다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경우였다면 회개하여 돌이키고 사죄 은총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놓으시고도 외면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이런 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단지 한 구절만 인용하지 않습니다. 시편 전체 문맥을 살피고 한 편의 문맥도 살핍니다. 제가 시편 강의를 할 때 늘 말씀을 드렸죠.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지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기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으로 행하다, 위선적으로 다루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은 단지 그냥 안 어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짓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런 상태에 처한 자기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22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3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의 신약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기간이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 가운데 짧은 평화의 시기를 누리는 일들이 없지 않았지만 사실은 평안한 시대에도 참교회 신자들,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시종일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헤아리려고 하고 여러분들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거스르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해서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돈 법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다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세금 빼들고 이렇게 다 합니다. 서로 간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 되었을까요? 바울이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은 행악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회개하여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고통과 어림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은 완전한 구원의 날, 그날에 이르기까지 신자는 고통과 어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지 않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요, 물론 때로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기도 해요. 욥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언약의 자녀인데 언약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들, 가족 간의 불화, 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어림을 허락해 주시는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어리석은 고통과 어림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새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초승리자예요. 승리자보다 더 나은 초승리자입니다. 초정복자예요. 어떻게 신자가 고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초정복자, 고난을 완전히 짓밟는 초정복자와 초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즐기는 모든 것, 박탈당한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 고난받는 모든 것, 상실과 고통과 비참함과 고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배웠죠? 무엇을 위한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를 섬기는 용도로. 교리응답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라도 다 우리를 수종도는 용도와 수단으로 다 사용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혹독한 시험과 고통과 핍박 중에서도 신자가 초승리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실됨이나 우리의 고든 성품이나 우리의 의리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지 1점 차로 겨우 신승하는 4대 3 뭐 이게 아니고 말하자면 2대 만 이런 정도로 말이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잡은 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생명, 깊음, 높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걸 가리켜니 양극대칭법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그리고 오늘 교리문답 시간에도 살펴보셨겠지만 고린도서 3장 21절 이하에도 그 내용이 나타났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장래 것이나 지금 것이나 이게 다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입니다. 흔히 백두의 살라까지 이런 표현 방식이에요. 따라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이 말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포괄하기 위해서 동원한 단어입니다. 단지 그냥 죽음, 단지 생명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천사들, 권세자분 자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초월적인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현재일, 장래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다 포함해서 그리고 능력은 권세자분 자들, 천사들의 범주에 들지 않은 어떤 다른 어떤 영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간적인 용어로도 볼 수 있겠고 어떤 우주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원래 말은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격리시켜 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족에 만드는 수단 아닙니까?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게 무슨 개념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신학적 개념으로만 남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불신앙의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이죠. 우리가 갈등을 하다가 최종적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100번 갈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선택했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때로 불신앙의 말도 내뱉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저 사람 믿음 있나 하는 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마지막 정점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 상황은 결국은 유한한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단지 그럴 거라고 나는 짐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했던 바울이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심과 추측은 불만족과 불안을 수반하는 반면 확신은 쉼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가능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그 염려를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면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확신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정직하게 결단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게를 다 맡기시면 돼요. 그럼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견주시면,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평안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신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감각에 의한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에 의한 확신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의한 확신을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했습니다. 과학의 제1원리로부터 비롯되는 직접적 확신, 그 다음에 논리와 추론과 증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간접적 확신,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제1원리만 가지고 학문을 하지 않죠. 그것에부터 추론해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학문활동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감각에 의한 확신, 이성에 의한 확신, 그런데 이 두 가지 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계시와 신적 증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확신한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 또 누구도 알 수 있죠.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도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제 부모님을 아는데 어떻게 제가 제 부모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들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세상을 산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성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그런 마음은 갖게 되지. 어떻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감각에 의한 확신과 이성에 의한 확신 그리고 믿음의 확신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확신일까요? 맞습니다. 믿음에 의한 확신이 제일 중요하죠. 감각은요, 미스가 많아요. 분명히 사람이 저기 있었는데 보니까 없어요. 분명히 뭐가 들렸는데 아닌 거죠, 그죠? 철사까지 믿었는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열쇠를 가지고 왔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성적 확신은 어떨까요? 과학은 이성적 확신의 결과물이죠. 과학은 확실합니까? 과학적 확신은 더 나은 연구 결과에서 언제든지 뒤집혀버려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도 있어요. 서울대 그 무슨 교수님이 하여튼 무슨 교수님이 번역한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케플러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천문학자 과학자인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문학자가 점성술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다는 사실을 갈릴레오가 알았지만 그러나 재판에 회부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과학적 소신과 확신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나오면서 자기 입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위인전 읽어보셨죠? 사실 뭐 지구가 돈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신자가 가지는 믿음의 확신은 어떠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은 진리의 토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뭐 화성 가가지고 뭐 채집하고 하는 거 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드론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슨 파리나 새 이런 거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전파 쏘는 거 이런 거 다 박쥐가 전파 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새로운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문인식 기술, 지문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생체이식, 인간이 하는 모든 과학적 활동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대학 가고 아니 대학 정도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만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은 진리에 기초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칼을 목에 대고 예수님 부인하시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살려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거든. 무엇보다 제 열심이 특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우이시면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과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깁니까? 세상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뭐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저는 영국의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피의 여왕 이 메리 여왕들이란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난 다음에 메리가 즉위했습니다. 1553년부터 1558년까지 5년 동안 그야말로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무려 7,000명의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그마치 7,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런던에 주교했던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사람이 런던탑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사형 집행이 되는 과정이 한 2주 정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 리들리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썼습니다. 편지로.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우들에게 강력히 권하건대 내가 떠나는 것으로 인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내 평생에 가장 고귀한 영예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크신 자비로 나를 이 높은 영예에 이르게 하시고 자기와 그의 뜻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기꺼이 죽기까지 고통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선자들을 부르셨고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사도들과 그의 축복받은 선택된 순교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제가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를 위한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 보내게 되고 결국 1555년 10월 16일 날 니콜라스 리들리가 휴 라티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먼저 도착했던 리들리가 라티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좋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꽃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거나 아니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후자처럼 되었어요. 불꽃이 그를 살랐지만 그대의 신앙에 기계를 꺾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휴 라티머가 화행장에서 함께 마주 이쪽을 보고 등을 뒤로 하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화형을 시키게 되는데 라티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리들리 선생, 기운을 내십시다. 플레이드맨, 남자답게 처신합시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촛불을 피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원문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옥스퍼드 3인이라 그러는데 니콜라스 리들리, 휴 라티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신교 신앙을 철회했습니다. 카톨릭으로 돌아오면 살려두고 개신교를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되고 잘못된 사실에 서명을 했다고 고백하게 되고 결국 그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랜먼은 화형당할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취소문에 서명했던 오른손을 불이 아직 붙어오지 않은데 불 속에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이 불붙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이 무가치한 오른손,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하고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2015년 영국 다윗교회 사경 인도 갔을 때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탑이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이 헌납해서 그 세 사람의 동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이분들이 이처럼 장엄하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평소 현재는 말할 것도 없고 내세에 자신을 내어맡길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고난과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거짓된 확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진리에 대한 확신만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양심의 고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가 이런 뚜렷한 확신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율배반이죠.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편 44편 기자도 25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땅에 그냥 파묻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울어도 그분 품에 안겨서 울어야 되고 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듯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발휘한다면 그는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믿고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인간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사업상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한 장치요, 주용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내시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께서 고난을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 밀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때로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물리치는 그런 상 가운데 주님의 품에 또 안겨드려서 주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소유한 사는 모든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의 확실한 신념과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록 시편 찬송 아까 우리 불렀던 38편 뒤쪽에 시편 59편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59편 찬송하는 게 돌겠습니다.